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은은하고 아주 파워있는 우리 은혜로운 찬양, 또 노란 유니폼 입고 해주신 우리 S강남 공동체, 우리 함께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한번 또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 공기를 마다않고 기도의 열기로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감히 또 하나님 말씀 받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짧은 한절 말씀을 읽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은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 되는 그런 무리들, 군중들은 많습니다. 하나 돼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나쁘게 하는, 선동당하는 무리도 많은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정말 한순간에 흐트러뜨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은혜받고 또 그 사람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지 제가 다 모시고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엮어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으면 또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죠. 내 눈에 탐탁치 않아 보여도 일단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아, 저 사람은 왜 왔나 자꾸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든지 여러분을 떠나게 하시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각 성도를 그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상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욕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이 장소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불완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서 이 공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성급하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짓다가 만 건물이 얼마나 흉측한지, 저는 이렇게 하다가 건축 그 자금이 어떻게 업체가 도산했든지 그래서 그냥 짓다가 만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짓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중단 없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이게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성령 안에 있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진실하게 계속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를 떠나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지어져 가시는 손길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도 아직 공사 중이고 네 인격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둘 다 조금씩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둘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회의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참 안 되는데 각자가 예수님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삼각형처럼 서로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하면 서로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양쪽이 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형제 안에 계신 주님과 같기 때문에 서로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헤어지게 되어도 바울 바나바처럼 서로 축복하며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렇게 헤어질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 저는 몇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 이 말은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를 통해서 성장시켜 가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 영성이란 옛날 무협지 주인공처럼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영성을,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켜 가세요. 물론 이 영적인 성장은 첫째로 교회 안에 주신 영적 권위를 통한 영적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영적 권위로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또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시고 교회 영적 권위로 곳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들의 말씀과 기도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더 월등한 존재라서 그를 권위로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모든 면에서 제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왜 부족한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서 영적인 실력과 인품으로 공고히 다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관계에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장로님은 짧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두렵고 떨리는 것이 영적 권위의 자리입니다. 영적 권위에 있는 사람은 훗날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엄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하는 기도, 부족한 죄인을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는 가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못 들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위자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지어가실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이 영적인 성장을 서로 돕는다고 했는데, 영적 성장은 영적 권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열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따라다녔죠. 서로랑 싸우고 부딪히면서도 배우는 게 많았을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함께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은혜의 체험을 어떤 형제 자매들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전우라는 거예요. 동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교만과 선입관만 버리면,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를 고치는데 참 희한한 방법을 고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학교 때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이 15인승 밴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닐 때. 그런데 거기다 이제 짐을 가득 싣고 막 이제 대학생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짐에 내가 중요한 걸 넣었는데 그걸 좀 꺼내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이 짐들이 막 아무렇게나 던져놔가지고 밴 안에 그냥 첩첩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데, 이거 내 짐을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짐을 뒷칸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 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더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짐을 차곡차곡 정리해놓고 마침내 이제 내 짐까지 갔을 때 갑자기 밴 문이 열리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사람들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옥 형제는 훌륭하다고. 딴 사람들 다 밥 먹고 있는데 이 더위에 들어가서 저렇게 다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아, 저래서 저런 분이 참 그럼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내 짐 찾으려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 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이 항상 짐을 했으면 내가 정리하는. 그런데 그 형제의 그냥 불의의 칭찬으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남들 쉬는데도 열심히 형제들의 짐을 정리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제가 볼 충격이 참 커요.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은 화를 안 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4년을 같이 알았는데 화를 안 내, 같은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회사에서는 한성질을 하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한옥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 집사님은 화를 안 낸다 그랬다는 거죠. 이거를 수백 명 앞에 선포해놓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암만 화내고 싶어도 이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화내지 마라 교회에서. 이게 입이 딱 막혀가지고 화 안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분이 장로님까지 갔는데 그게 끝까지 갔어요. 야, 이 본의 아닌 칭찬으로 또 그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비판과 이런 시기로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형제 자매들의 불의의 사고 같은 멘트로도 이렇게 성장을 시키십니다. 제 친구 하나는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교회를 하는지, 뭐 하나 했다 하면 교회에서 페인트칠 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 친구. 하루는 그 친구가 저를 차로 픽업해서 아침에 갔는데 오후쯤 되니까 허리도 욱신거리고 딴 사람들 다 갔고, 그리고 저도 그 다음날 중간고사에 있어서 가고 싶은데 집에 갈 차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그 친구랑 남아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하는데, 아,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그 암흑의 형제랑 한홍 형제는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한다. 나는 너무 캥겼어요. 그 친구는 그런데 저는 갈 차가 없어가지고 같이 그냥 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한테 배워라. 봉사에 대해서 배워라. 섬김에 대해서 배워라. 누가 만약에 저한테 야단쳤으면, 왜 당신은 안 섬겨요? 막 그랬으면 안 됐을 건데, 할 수 없이 차가 없어서 그 사람을 지켜보다가 제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놓고 있으면 항상 모두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순장님들이나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리더들, LCS 코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보다 신앙 경력이 훨씬 어린 순원들이나 성도들을 통해 굉장히 많이 배운대요. LCS 학생 인터뷰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은혜받는 코치분들,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대하면서 자기가 목사요, 코치요, 이렇게 장로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대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남을 가르치다가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렇습니다. 신방 가서 성도들과 대화 나눠보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그들의 열정에 목회자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부끄러워요. 제가 그 주를 기억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설교 준비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못한 때인 것 같은데 그분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건 100% 제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은혜 받는 거죠. 천국 가서 저분의 상급은 내 것보다 훨씬 크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새까만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도 성장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을 겸손하게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치유와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 병들고 상처 입은 채로 교회로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비한 길르앗의 향유를 부으십니다. 각 사람 지체들의 병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순례배 왔는데 그냥 별거 없이 순례배 두세 시간 앉아있기만 했는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누르고 있던 어떤 어둠의 영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문 앞에 앉은 뱅이가 치유받아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고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다 교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를 받았죠.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통해 집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병과 상처를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서로를 통해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설교할 때 대회 도중에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본문에서 만약에 치유의 본문이 나오면 같이 그 설교를 끝내고 나서 기도할 때 수많은 분들의 병이 나았어요. 부흥회와 집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몸의 병과 이 마음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따가 좀 특별히 아픈 분들, 이번 특세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따 합심기도 할 때 그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능력 있는 종의 안수기도만 받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서로가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례배에서요, 우리 순원들 집사님들끼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병이 낫습니다.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 부탁,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안고 뭐 손 안, 저는 집사님들한테도 부목사님들한테도 틈만 나면 나한테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는 빼기 없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분들 기도가 진짜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고 들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꼭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단순히 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회복해줍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한번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사람이 무서워지죠. 그래서 숨고 싶어지죠.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 치유하실 것이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고 또 기도를 부탁하자. 이렇게 힘들수록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이미 왜 또 굳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음받아 간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긴 사시는데 이렇게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처리하지 않은 옛사람의 잔재와 회개하지 않은 죄들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생각과 독소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조종관에서 그냥 뒷자리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뒤편에 몰아놓고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계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와 활발하고 따뜻한 교제도 잘 못하시고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당신의 능력으로 마음껏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쌓인 세상의 먼지를 씻어야 돼요.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갈등 없이 내 인생에서 과감하게 내보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도록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감과 매너리즘이 자꾸 부서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그저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을 타협하면서까지 우리가 화평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의 죄를 적당히 눈감아주면서 화평케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보혈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너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혈을 통과해서 나올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서로 만남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거룩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해라.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인식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해치우지 마라. 성령이 지켜보고 계신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성령님이 아무 갈등 없이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그 거룩입니다. 보혈로 씻어낸 내 영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저를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를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래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공통 분모로 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함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깊이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서로 오해가 있고 하나가 안 될 때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때는 이렇게 매일 기도를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풀지 못하는 이 간극을 예수의 보혈로 메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케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크신 임재로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의 병과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감히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